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최근 수년 새 북한의 핵 능력에 중요한 변화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어제 미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근래 대북 정세 변화에 맞춰 미군의 준비태세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최근 북한과 관련해 미군의 우선순위는 2017년에 시작된 외교적인 경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공격 억지를 위해 앞서 설계된 한반도 준비태세는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한이 최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안 했지만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역량에 있어서 실체적인 변화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억지 전략과 그것이 실패할 경우 대응 방안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던포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던포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갖가지 도발을 지속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3, 4년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봤고 이것이 핵 능력과 결합할 잠재력을 봤다면서 영내 동맹을 위협하는 순항 또는 탄도미사일의 모든 것을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태세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는 절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무제한 핵 연구와 개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미국의 압력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 유지를 위한 응답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관련 서한에서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제안을 이란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4일 핵합의로 제한됐던 신형 원심 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번에 단행할 추가 조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이 같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이란에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이란이 입장을 거두고 핵합의를 약화하는 추가 조치를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주요 6개 나라들과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측은 이란에 가했던 경제 제재를 풀거나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가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조항 등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탈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구실로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미사일을 일본 또는 한국이 배치한다면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를 핑계로 될 걸로 본다며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그 미사일은 현저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의 큰 부분을 사정거리에 두게 된다며 극동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상함 기지와 캄차카반도 전략 핵잠수함 기지 등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두 개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이 기지들을 겨냥하는 것은 확실히 아주 심각한 일이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금지됐던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러나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실전에 투입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 중인 홍콩의 장기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홍콩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인 1995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피치는 오늘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홍콩의 통치체계인 일국양제가 느슨해져 중국과의 차별성이 약해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피치 측은 성명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된 갈등과 폭력 때문에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국양제의 범위와 유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산하에 북한,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 사이버보안부가 10월 1일 출범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모레 낮까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2 내지 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석탄을 수출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BOA가 추적한 동탄호는 현재 베트남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산 석탄이 다른 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선박 백양산호와 가림천호, 보평호 등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함께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구의 한 항구에 석탄을 하역하는 위성사진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입항이 불가능한 만큼 인근 해역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을 옮긴 뒤 이 바지선을 이용해 직접 운송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이 항만 기항을 피하기 위해 바지선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각 항만 당국은 해당 선박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와 적합 목록, 선화 증권 등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 품목을 운송하는 선박들은 압류와 검사,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사진에 등장한 백양산호 등 북한 선박 4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안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지목된 바지선들이 적법한 수입 문서를 갖고 있었고 적재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 아니었다며 북한 석탄의 불법 유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은 한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71호에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해상에서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선박 간 환적에도 새로운 기법이 활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선박 세별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중소형 선박으로부터 유류 제품을 옮겨 싣는 장면이 포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적재함이 비어있는 제3의 선박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은 소형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켜고 있었고 자신들을 어선이라고 속였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세별호와 유류를 주고받은 선박이 AIS를 끈 상태로 추적을 피하는 동안 제3의 선박이 어선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하고 또 세별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 깃발을 단 선박들이 북한 남포항에 직접 정제유를 공급한 의혹도 담겼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비에틴 1호는 올해 2월 26일 남포에서 발견됐는데 이전 출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출항할 땐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은 AIS를 끈 채 운항했고 결국 남포로 향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총 142쪽에 달하며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에 의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이란과 시리아, 르완다 등이 지목됐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생필무역회사가 이란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3명의 대리인이 북한 외교관 자격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또 시리아의 무기 중개인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문의에 기본적인 내용만 답했을 뿐 실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이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한국 업체 A모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시도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1월 한국통일부는 인천공항 세관이 만수대 창작사에 미술품을 압류한 사실을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2018년 11월 평양 방문 후 귀국길에 이들 미술품을 구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총 19점의 미술품 중 10점이 압류됐고 9점은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17개 나라 중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지난해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천여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 금액은 약 7,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보고서에는 지난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서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은 이후 지금까지 공해상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탄호 사례도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탄호의 운영회사가 소속된 베트남 정부는 이 선박이 지난 6월 6일 붕타호항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베트남 세관당국은 현재 이 선박을 차단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유예와 관련해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서한을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이 서한에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조항 중 39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북 제재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7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 담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에 관한 겁니다.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우트 국장 대행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원비어 법안에 대한 전반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은행 업무 제한 등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대북 제재 조항이 주요 우려 사안이라며 보다 유연하고 신중한 제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예 권한을 개선 혹은 추가하거나 연방정부가 주 또는 지방정부의 선제 조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미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행정부가 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비어 법안은 주 또는 지방정부에 자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불법 대북 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감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정부에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금융기관의 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종의 사법 조치를 통해 은행 등 미국 금융기관들이 불법 거래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대북 거래에 연루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은행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법과 상하원이 동시 추진 중인 원비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중요하거나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이 법에 명시된 대로 중단 또는 개선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제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상하원이 통과시킨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원비어 법안은 상하원 법안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에 포함돼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산하에 북한,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가 신설돼 10월 1일 출범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한 암호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 유버거 신임 사이버 보안부장이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빌링턴 사이버안보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가안보국 산하 사이버 보안부 출범을 알렸습니다. 미 경제전문 매체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버거 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부의 역할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지정학적 적대국들이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 제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사이버 공격 특성에 맞춰 각각 전략적 대응을 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장은 러시아는 미국 여론을 겨냥한 영향력 점유 작전을, 중국은 지적재산 도용과 사이버 간첩 행위를 주로 벌인다며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분야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의 자금줄 확보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전 세계 가상화폐 탈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부가 양자저항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분야의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기관이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암호체계로는 양자 컴퓨터에서 쉽게 해독이 가능해 가상화폐 탈취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한 양자저항 암호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버거 부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매일 4천여 건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내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미국 내 정치 조직들을 상대로 지난 1년간 800여 차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선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 해킹 시도가 이뤄져 선거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장은 상대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사이버 보안부는 위협 첩보 확인, 정보 분석, 정보 공유 등 3단계 접근을 통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보안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와 전담 업무 배치 등 효율성을 위해 지난 7월 폴 라카손의 국가안보국장이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임 뉴버거 부장은 국가안보국 내 선거 보안그룹의 책임자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미국 내 사이버 활동을 찾아내 차단하는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사이버보안부 신설을 계기로 파트너인 사이버사령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과 더욱 원활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려는 중국의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5일 VOA에 왕이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실무 협상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북한이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he meets with the foreign minister,
김정은.
The foreign minister is obviously going to press him directly.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면 실무 협상 재개를 압박했을 것이고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김 위원장은 실무 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을 피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지난해 5월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북했을 당시 김 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중 관계가 더욱 강화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왕 부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리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은 주로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 공산당 고위 관료와 이뤄진다며 왕 부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불법 유입되는 정제유 등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은 채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또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ll make the Chinese less likely to d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요청이 중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도와줄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왕 부장의 방북은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성격의 방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nd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ns want to explain to China what their position will be, what their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소통하길 원할 뿐 아니라 중국의 지지를 얻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계급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왕 부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 미북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just think that if the North Koreans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getting the sanctions
북한은 중국을 통해 제재 완화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를 덜 가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관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과 더욱 관여하도록 충격요법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해법이 다른 미국과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ere's a big gap between our fundamental goals and North Korea's fundamental goals. That doesn't mean you can't.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최종 목표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몰 딜을 이룰 수 있겠지만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걸림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군사 공동의 구성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자문단을 설치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상호 간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영섭 한국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가 초기 3개월 동안은 잘 이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 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서울 안보 대화 특별 세션에서 9.19 군사합의의 내용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 조치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GP-11군대를 폐쇄하고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 작업, 공동 경비 구역 JSA의 비무장화, 서해 완충 구역과 비행 금지 구역의 준수 등을 대체로 잘 이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GP 폐쇄 작업과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JSA 내 나머지 GP를 완전히 철수하며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을 포함한 1.5트랙 남북한 군비 통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전략 대화가 자리 잡고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남북한 재래식 군비 통제 등 관련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론에 참석한 제임스 프리스톱 미 국방대학교 국가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기존 합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연합훈련 제한, 무기와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 비핵화, 북방 한계선 내 완충지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들이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대부분 GP 폐쇄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합의 이행을 검토할 군사위원회 설립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스톱 연구원은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후 16개월이 지났지만 북핵 협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미북 실무 협상마저 재개되지 못하고 있어 9.19 군사 합의 이행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군사 합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사 공동위원회 설립이 필수이며 군사 합의에 포함된 정기적인 남북 군사대 정례화, 군사 대화 정례화, DMZ에서의 GP 폐쇄 완료, 남북 검증위원회 설립 등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톱 연구원은 북한이 만약 군사 합의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한다면 북한의 의도를 재확인할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연구소 자문연구위원은 9.19 군사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략적 원칙에 대한 대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9.19 합의서가 현재 이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런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선 남북한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북한이 핵을 포기한 이후에 단거리, 중거리, SLBM 등까지 포기하라는 요구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 한국의 F-35라든지 정찰위성기, 대형 수송함 도입이 북한의 대응 조치로 취해진 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 차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성렬 자문위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한 군사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국장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중장이 4일 정보 과잉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대비 전쟁 72시간 전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체계에 전면적인 수정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You know, quite frankly, there's three major aspects to it, and one of them is warning of just internal stability for North Korea.
크루즈 국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72시간 전 조기경보체계는 다양한 부서 인력이 정확성을 갖고 추적하는 공동작업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북한 내부 안정성에 대한 경보까지 생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부임 이후 최근 열린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모든 내용을 전부 제공하기는 어려운 만큼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개 종류의 경보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기존 조기경보체계에 전면적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Sir, what do you need warning of? Because we can't provide you warning of everything. And he rattled off three things, which required a major rewrite.
정보 책임자로서 최우선 순위는 상대가 어떤 종류의 경보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추후 원하는 조기 경보의 우선 순위가 변하면 나중에라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인 프랭크 휘트워스 해군 소장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과잉으로 입수한 정보에 대한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 really keeps me awake. On the warning problem, what hits the cutting room floor?
휘트워스 국장은 이는 대비 태세와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며 점점 통합되어가는 세계에서 두 개 이상의 조기 경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보 전략은 세계적 통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방침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지역 갈등에 고정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oint staff have made it clear that we need to focus on global integration, which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become fixated on regional.
적대국들이 지역 갈등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악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기회의 비용을 따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휘트워스 국장은 또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합동정보작전의 신속성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국방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우려하는 것도 기회 비용에 대한 이런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f it has to go through yet another pipeline before it gets to South Korea, then it's not as timely.
표면적으로는 미한, 미일 양자 정보 공유 체계로 회귀해도 정보 획득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의 기회 비용 발생은 이미 정보 과잉을 겪고 있는 미국 정보 당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카리 빙엔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위협 사례로 화웨이사의 5G 전산망 도입을 꼽았습니다.
There are a tremendous amount of military areas that would be affected when we do not have trusted telecommunications capabilities with our post partner.
빙엔 차관은 중국 정보 당국의 개입이 가능한 화웨이의 5G 전산망 도입은 동맹국과의 통신 능력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돕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쓴다며 또다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압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지만 각국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콕 집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동맹에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미국을 위해 많은 걸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등에 있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압박해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군이 병력 파견 등을 통해 동맹국 안보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비용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열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을 위해서 해상의 완전한 교통로를 안전을 확보하면서 번영의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세계가 미국의 이러한 기여를에 대해서 마땅히 미국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멘탈리티거든요. 미국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세계로부터 받으려고 한다. 특히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압력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한 압력을 가할 것이고
부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도 분담금 증액이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매우 어려운 자리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공약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서도 재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박 교수는 관측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안보의 공공재를 제공해왔는데 이것도 동맹국한테 이제 비용을 받을 것이다. 그 본격적인 협상의 첫 대상국이 한국이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이제 주둔 비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확장된 형태로 일종의 동맹 기여금을 지금 받겠다 하고 하는 입장이니까 한국과의 협상에 주목하면서 한국을 좀 압박해서 지금 최대치를 받아내야 그다음 협상에서도 일본과의 협상이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 협상을 비롯해서 한국이 준거가 될 수 있으니까.
박 교수는 지난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합의됐다가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뒤집혔다며 곧 있을 11차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동맹국들과 미국 사이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 그렇고 지금 갑자기 지금 5배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의 모든 비용을 이제 한국으로 내라는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협상 수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동맹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굳건한 하여튼 신뢰와 이런 협력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데 부정적 이미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가량 인상된 미화 약 8억 6,872만 달러로 하는 10차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적다며 또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유엔 기구들의 직원 수를 줄일 것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 증원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5일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위해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기구들의 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이 인원 감축을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등의 원조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think it bears restating that the UN and international NGOs reached over 2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n 2018, including food security.
지난해 유엔과 국제 비정부 기구의 식량, 영양, 건강 분야 인도적 지원으로 2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원조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 operations already have a light footprint on the ground and continued capacity current levels is vital.
북한 내 UN의 지원 사업은 최근 이미 시작됐으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식량, 급수, 영양 사업 등 인도주의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서한을 통해 북한 주재 UN 기구들의 인원을 감축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VOA가 5일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북한은 김창민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명의의 이 서한에서 적대 세력에 의해 UN 원조가 정치화한 탓에 UN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고 인원 감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N 개발계획 소속 직원 수를 6명에서 1, 2명으로 세계보건기구 소속 직원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일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현재 13명이 근무 중인 유니세프 상주 직원은 1명에서 2명가량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구와 북한이 2019년에서 2011년 계획의 시행 방식에 합의할 경우 제공될 식량 원조의 규모에 따라 북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이 같은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번 서한에서 밝힌 기구들은 올해 이미 활발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자료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았고 이를 통해 약 58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오염 제거와 방사선 검출 장비 세트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할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동원해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태풍 링링의 움직임과 대비책을 알아봅니다. 조은정 기자, 태풍 링링이 남북한을 직접 강타할 전망이죠?
네, 링링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데요. 6일 밤 한국을 강타한 뒤 7일 밤 황해남도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내륙을 거쳐서 8일 오전 함경북도 부근을 지나갈 것이라고 북한 기상수문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사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강도가 매우 세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링링의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에 달합니다. 초속 44m를 넘어가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죠. 발생 초기 링링의 강도는 약했지만 수온이 높은 해역에 오래 머물며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또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이동을 저지하면서 이동 속도도 느려져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센데다가 한반도를 직접 강타할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매우 클 것 같네요.
네, 이번 태풍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륙 지점과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링링의 이동 방향이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들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풍의 동쪽에 놓이는 지역이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기상청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큰 물과 비바람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그 후과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신은 2012년 8월 태풍 15호가 북한을 강타했을 때 여러 산림집이 침수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컸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매우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피해 방지 대책을 살펴보죠. 우선 농촌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나요?
조선중앙TV는 논밭에 벼나 강냉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업진흥청은 벼가 물에 잠기면 일찍 물을 빼주고 벼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깨끗한 물로 씻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는 가능한 논에 깊이 물을 대야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밭작물은 지주대를 단단히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과 건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하천과 강가 주변에 접근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침수된 길은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가 물에 잠긴 경우도 절대 건너지 말고요. 번개를 본 뒤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를 들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몸을 낮추고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국제기구들도 매년 반복되는 북한의 홍수,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죠.
네, 국제적십자사 IFRC는 VOA에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의 구호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 이불, 주방용품, 개인위생용품, 수제정화제, 물통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또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20개의 이동식 양수기와 6개의 이동식 수제정화기를 운영할 것이라고 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홍수에 대비해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분야에 구호품을 비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제13호 태풍 링링의 위력과 대비책을 살펴봤습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과도한 군사비를 재난 대비 등 주민의 안전체계 구축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를 별도로 편성해 북한의 재난 대비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재난 위험 관리 순위에서 북한은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18년 사이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북한 주민 660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재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폭우에 따른 큰물 피해로 231명이 사망하고 2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난해엔 평년보다 11도나 높은 폭염과 홍수로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서만 34만 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사무국과 벨기에 루뱅대학교 재난역학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세계에서 자연재해 사망자가 9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로 15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237명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경제 손실 관련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7.4%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이티와 뿌에르토리코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능력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큰 위험관리 지수에서 북한은 10년 전 3.6점에서 올해 4.7점으로 높아져 191개 나라 가운데 55번째로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에 관한 사회 기반 시설과 수습 대처 능력은 6.4점으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분야에서 1.9점, 위기관리에서 1.6점으로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보고서에서 이런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농업과 북한의 식량 생산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위험지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9.2점으로 9.7점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북한 보고서에서 자연재해가 각종 질병까지 유발시켜 주민의 식량과 영양에 부정적인 타격을 준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5일 BOA에 북한은 조기 경보와 재난관리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게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not had a lot of early warning system,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You know, a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is a combination.
중앙정부에서부터 도, 군, 마을로 이어지는 신속한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도 없어서 기차나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아울러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과 물적 기반이 빈약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개인들도 휴대용 배터리나 양수기 등이 없어서 홍수에 속수무책이라고 소바즈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처는 과거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며 국가 자원의 초점을 군사비에 맞춘다면 이런 재난과 인도적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소바즈 전 소장은 그러나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 등 민생보다 항상 정권 안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If we could continue to work on ensuring a comprehensive
소바즈 전 소장은 북한 정부가 모든 사안을 안보와 직결시키고 있다며 핵 문제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인도주의와 인권 등 여러 사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인도주의 상황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단체가 북한 선교를 주제로 워싱턴 인근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미국 정부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선교단체인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한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남북한의 미래와 한인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단체 노규호 사무총장의 설명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의 그 정상회담 또 미사일 발사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시소게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제 우리는 통일이 금방 올 것만 같다가도 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무슨 전쟁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자꾸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니까 미국과 남북한의 장래가 과연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숙제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이제 워싱턴에서 어떻게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해서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뭐 정말 복음적인 통일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선교 전문가 4명이 연단에 섰습니다. 강연은 해외 통일 사례와 한반도 상황,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역할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버지니아 침례대학 박진욱 박사의 강연 내용은 한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욱 박사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각종 인권 유린과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북한 주민이 통일 후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통일 후에 이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때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현재 이 엄청난 잘못을 했던 기득권들, 지금 북한의 리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단어는 우리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또 박진욱 박사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정권에 대한 용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 그리고 치유된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전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0년부터 3년간 한국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했던 조윤정 박사는 용서라는 화두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박사는 올해 미주리주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북한 난민과 용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연구원으로 지난 3년간 활동해왔습니다.
한국하고 북한하고를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실은. 그러니까 문화도 너무 많이 다르고 언어도 쓰는 언어들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나라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상대사로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현지 탈북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실질적인 어프로치거든요.
조 박사는 미드웨스트 대학에서 용서를 주제로 탈북민들과 6주간의 공동 작업을 벌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이 탈북민을 위한 연구는 충분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탈북하 있는 사람들을 리더 선교사나 리더로 좀 키워가지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국에서 탈북민 교회를 이끌고 있는 조요셉 목사는 탈북민 소외 현상이 기독교 교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또 이렇게 사명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써주질 않습니다. 쓰질 않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하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이 오면 이분들이 생업비는 없고 생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일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탈북민 목회자를 만나보면 목사님 살해봤습니까? 아휴, 목사님 우리 사람 모르세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북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탈북민들이 하는 목회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지원해 두든지.
조 목사는 북한에서 교회를 세울 때 탈북민이 빠질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한 한국 사회와 해외 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의 동기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한인교회의 꾸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메릴랜드 가든 경향교회의 참여를 좋은 사례로 들었습니다. 가든 경향교회는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로 북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교회의 한태일 담임 목사는 북한 선교를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우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거의 뭐 이제 중국 정부도 얼마나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한지 그 영향이 뭐 탈북자들한테도 있고 해서 이제는 뭐 탈북자 한 사람 빼놓은 것도 돈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줘야 되고 너무 어렵죠.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하면 통일이 빨리 올 수 있을까? 만약에 통일이 뭐 30년도 안 오고 50년, 70년도 안 오면 맨날 준비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한 목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기대를 걸었지만 소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작은 활동이 북한 선교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그 뭐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각성, 정말 이제 통일을 위하여 혹은 북한 선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어떤 가닥 하나 잡은 거는 이제 결국 탈북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다. 어떤 이런 결론들은 이제 얻을 수가 있었죠.
탈북민의 역할 없이 북한 선교와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내 탈북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요. 탈북민의 역할에 초점을 둔 활동의 일환입니다. 세미나에서는 탈북민 두 명이 간증에 나섰는데요. 중국 내 탈북민 선교 활동을 벌이는 그레이스 리 선교사와 미국 내 탈북 난민 그레이스 조 씨가 연단에 섰습니다. 2012년 탈북한 그레이스 리 씨는 국군 포로 아버지와 월남자 어머니를 둔 자신의 성분이 매우 나빠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레이스 조 씨는 2008년 유엔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오는 가을 탈북민과 북한 선교 분야의 활동가들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6년 9월 6일 소련 비행사 빅토르 벨렌코가 전투기를 몰고 망명합니다. 일본 하코다테시 공항에 소련 공군의 벨렌코 중위가 조종하는 미그 25기 한 대가 무단 착륙을 감행한 것입니다. 빅토르 벨렌코는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미국 망명을 요구합니다. 당시 미그 25기는 소련의 최신의 전투기로 서방 세계에 위협을 주는 고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 막연히 알려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서방 진영에서는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그 25기를 탄 소련 비행사가 미국 망명을 요청하며 자연스럽게 미그 25기가 미국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련은 바로 비행기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국과 일본 방위청이 합동으로 미그 25기를 해체 조사한 뒤 정밀 분석하고 70일 만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벨렌코는 1976년 9월 9일 일본 착륙 4일 만에 미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1620년 9월 6일 청교도 102명이 유럽을 떠나 메이플라워호의 승선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납니다. 메이플라워호는 프랑스와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들과 영국 사이에 포도주를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이들은 영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식민지 회사로부터 버지니아 지역 토지 권리증을 사서 목숨을 건 대서양 횡단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국의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필그림 파더스들입니다. 이들은 두 달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괴혈병으로 승객 가운데 절반이 사망합니다. 기아에서 그들을 구한 것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평화협정도 체결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피로 얼룩진 전쟁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됐고 이후 원주민들이 완전히 패퇴한 뒤인 1924년 원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